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주 연속으로 수요 1부 했으니까 참 낯서네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저는 처음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는 주로 청년들이죠.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 간사님들이든 혹은 제자훈련을 함께하는 지체들이든 혹은 처음 만나는 제가 이제 신방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지체들이든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성경 구절 혹은 당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이제껏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딱한 곡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찬양, 인생의 노래 있으십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격렬한, 강한 은혜를 경험했던 말 그대로 특별한 스토리를 하나님이 선사해 주셨던 그런 말씀과 찬양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만나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적 경험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겪고 풍파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들, 찬양들의 기억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기억들이 축적되면서 아,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신실하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찬양을 통한 은혜도 주셨을 때는 제가 그 말씀과 찬양을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그 말씀과 그 찬양의 고백들이 되려 저를 잡아주고 저를 품어주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그러한 찬양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는 그 고백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런 인생의 말씀 또 인생의 찬양들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편의 말씀을 퍽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말씀 자체, 시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 대변하는 찬양.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곡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는 없지만 이 당시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편의 내용 그대로 말씀으로 받고 이 시편의 내용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고백으로 그 입술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어떤 굳건함과 또 찬양이 불어넣어주는 어떤 따뜻한 정서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왕왕 있는데 시편의 위대한 고백들이 저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한 소망과 큰 격려로 다가오곤 할 것입니다. 전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시편 50편 15절을 늘 떠올립니다. 이런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뜯어보면서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기도할 때 암송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내게 찾아온 곤란의 때에 내게 찾아왔던 그 불편했던 시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기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기억 속에 그런 고백 속에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시편에 적어도 몇 구절은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제가 이제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청년들한테 가끔 그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3, 40년 후에 우리 인생에 이제 머리가 많이 하얘졌을 때 그 고백하고 인생을 마름하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표현이 조심스러웠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다윗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이 딱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에 대해서 시편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을 한 편 한 편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즐거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50편인데 시편 150편 모두를 신자들이 영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즐거이 모든 시편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 칼빈 역시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될 보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마다 우리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님들께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 감춰진 진귀한 보배를 열어서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팀 켈러라는 그 귀한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읽는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150편이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설교했던 시편 119편은 너무 기니까 그거는 31일째 하루에 읽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그 30일 동안에 읽는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게 31일째는 119편을 읽고 나머지 30일 동안에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시편을 통독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의 한 대목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금요영성 집회 때 이 앞부분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년 8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은 150편 그 모든 말씀 중에 37편이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시편 23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시편 1편을 또 최고로 여기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의 취향은 다양하지만 저는 37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악인의 형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악인의 형통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또한 해석적인 입장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되게 고민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37편이 악인의 형통과 번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분명한 소망이 제 속에 이렇게 움터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1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네, 악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불의한 자들을 다뤄요. 악과 불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게 악인, 불의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과 또 하나님 편에선 우리 의인, 부족하지만 의인, 하나님 편에선 선한 사람들,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 전체가 37편 40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후로 약간씩 표현을 상이하게 바꾸어 가면서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히 뛰어난 문학적인 심상과 또 명쾌한 대조들을 통해서 이 40절까지의 내용들이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론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됐을 텐데요. 37편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40절의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끝납니다. 37편 1절은 행악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로 시작했거든요. 종지부가 뭘로 찍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37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37편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이 악인의 형통, 불의한 자의 번성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나 또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신약 성경도 잘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주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 강해 설교 해주시고 있는데 거기도 결국은 그 내용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믿는 너희들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죠.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기록했을 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노년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어조 자체가 이 젊을 때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도저히 젊을 때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 인생 말년에 인생을 쭉 이렇게 반추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하시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신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과 세상을 다루신다라는 이야기를 일종의 지혜 문학적 방법으로 여기에 담아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5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거기에 뒤엉켜 사는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삶.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중요한 게 이게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딱 강하게 명령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이게 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퍽 낯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현실을 계산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통제하고 시도해서 성취를 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욕구가 끊임없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러한 방식으로 절대 살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데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계산하는 것, 예측하고 판단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성취들을 보고,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이 맡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가랄이라고 합니다. 가랄.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말이 많이 다르죠. 가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큰 바위돌을 이렇게 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게 줬다가 뺏으라는 뜻이 아니라 큰 바위돌을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굴려보내고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내어 맡기고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자주 그 문제, 그 상황, 그 해법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이 있죠. 그러면서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한 식의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들 저와 여러분이 예측하고 계산했던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참 신기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은혜다, 이러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 기억해서 앞으로도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계산하고 예측해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어 맡기고 여호와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불의가 팽배한,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 전체 곳곳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명령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잠언 16장 3절입니다. 똑같이 가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맡기라 그래요. 네가 하는 모든 것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저긴 여기에 이 것이하고 이루어지리라의 사이에 괄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이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이게 아닌데요. 네, 제목은 같은데 본문이 다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탁월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의지라는 단어는 그냥 의지하고 의존한다, 기댄다는 차원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의존할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세력을 의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면, 그를 믿으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을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뢰라는 단어가 나온다, 의지라는 단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잠언 3장 5절과 6절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여기는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냥 신뢰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럽니다. 사실 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전 세 개의 말씀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 인생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길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성경 전체에서 인생과도 이게 치환되는 단어거든요. 너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불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태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 끝에 너의 인생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름답게 경영되는 건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계획들이 다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실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듣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안이 딱 펼쳐지면 플랜 A, B, C, D, E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요거 해결해 봐야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플랜들이 있어도, A부터 Z까지 온갖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아,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면 우리는 이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7편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사실 5절의 결과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그리한 결과로서, 그런 방식으로 산 결과로서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한절 안에 일종의 점강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게 강조되죠. 앞부분,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너의 의를 한낮의 빛같이. 우리가 이제 6월이 되면 하지가 있죠. 가장 높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의 그 강렬하고 도저히 눈떠서 볼 수 없는 수준의 그 강렬한 태양빛처럼 너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의라는 것은요, 일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불의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할 수 있습니까? 저게 뭔 말이지?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살 때는 불의하게 살게 되죠.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그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불의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불의함과 불경건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루어지면서 의로워져요.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록 완성되진 않더라도 그러한 내면의 싸움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땐 전혀 없었던 그 내면의 치열한 싸움이 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게, 바르게,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자원들을 또한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도 이전보다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경건히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후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삶을 세워가다 보니까 나타나지는 어떤 의로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어떤 원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에서 오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칭해서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저도 그런데요, 저도 사실 제 여동생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리고 교육자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포함해 어떤 교육자가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누가 제일 제대로 믿으면 누가 제일 알아봐요? 가족이 알아봐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를 고백해요. 그래서 막 격창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건전한 방식으로 불의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엮여지잖아요. 그러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과 그 인생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불의한 사람들은 어때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 관계 없음, 하나님 배제함.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의 신은 배요,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끌어모을까? 얼마나 더 움켜질까? 이러한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음, 하나님과 불의한, 불목한 관계에 있음을 천명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또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림이에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것 나에게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좌시하시는가?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시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으스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마음에 준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 오래 참음도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덕목에도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인이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을 끊임없이 훈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걸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경고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그 어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도저히 못 기다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돼요. 저는 사실 10년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라가 어느 날 딱 와서 아내인 사라가 이야기하죠.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 취해서 우리 후사를 보자, 자녀를 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대립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이야기가 펼쳐질 때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는 또 다른 여성을 집안에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약속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고 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재산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전부로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내 눈도 커지고 귀도 커지고 마음까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 언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빠른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 찾아올 때 한 번쯤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효과적으로 빠른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내가 계산을 전혀 안 했는데 효과적으로 빠르게 됐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그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땅에서 바울에게 그 꿈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 일행이 우리가 저 마게도냐 땅으로,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를 설득하셨구나 라고 자기들이 설복당했다, 그렇게 하면서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탔는데 원래 이틀 갈 거리인데 갑자기 뒷바람이 엄청 불어갖고 하루 만에 가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효과적으로 빠른 어떤 이야기들, 어떤 뭐라 그럴까, 기회들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연습하시기를 사실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키우는데 아들 셋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키우면서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거야 잘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어떤 말 제일 많이 하죠? 안 되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안 돼. 예, 그냥 걸맞지 않으니까. 근데 그보다 사실 더 많이 하는 게 기다려란 말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인이 어렸을 때부터 착착착착 자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셨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 강의 설교를 따라서 또 성경을 읽어가다가 문득 이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한테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이 글을, 요한계시록을 받아드는 너희 형제인데 예수의 무엇과 무엇과 무엇에 동참한다 그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것들, 그 부요와 그 생명과 그 풍성함 우리 누리기 원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동시에 신앙인의 정체성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의 환난, 예수의 참음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어떤 생명력과 부요함만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도 동등하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음과 인내를 요구하실 때, 아, 나로 하여금 예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혹시 준비됐나요? 아, 제가 이건 뺐네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면 환난 중에 잘 참으라.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소망 중에 한편으론 즐거워하고 다른 한편 환난 중에 참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 소망과 환난이라는 양대축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인데, 그거 돌파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것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만 앞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얼굴에 돈 딱 써 있는 사람, 화 딱 써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마주하면서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건물에서 하는 그 반상회에 다녀온 거예요. 근데 가서 알았대요. 참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는 얘기만 다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가지고 뭔가 뭐 아름답고 좀 서로가 좀 건전하게 뭐 이 뭐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좀 증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30분 정도 그 반상에 가가지고 있는데 돈 얘기, 뭐 부동산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영혼이 메마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와가지고 그 악한 어떤 이야기들, 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막 마음속에 담고 오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막 그걸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왜 분노를 버리라고 하는가? 이렇습니다. 분노가, 분과 노가 비슷한 표현인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확 사로잡히는 순간 어때요? 이게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소에 말씀에 근거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본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적인 생각, 그거에 휩싸여서 막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기탱천한 심정으로 불평을 마구 쏟아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불교에게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불교에서 인생을 한 방에 망가뜨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래요. 그게 화입니다. 화.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화라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초대교회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큰 죄, 7대 대죄가 있다. 7가지의 큰 죄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7가지의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요. 두 번째가 시기예요. 세 번째가 탐욕이고, 네 번째가 놀랍게도 탐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탐식. 다섯 번째가 분노고, 여섯 번째가 게으름, 태만이라고 하죠. 일곱 번째가 육체적 정욕이거든요. 여하튼 다섯 번째 덕목으로 분노를 딱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것을 딱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신원하 교수라는 사람이 쓴, 신원하 교수께서 쓰신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중에서 이 분노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분노를 경계하시고 큰 죄로 삼으시는지. 인간이 화를 낼 때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좀처럼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노해야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몫으로 갚아주는 정의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열리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함께 이 분노가 뒤엉켜가지고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대목인데, 흔히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복수에 대한 욕망으로 정신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성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할 계획과 전략을 짜는 쪽으로 몰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칼빈도 중생한 이성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이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거듭난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이성적 작용을 했는데 분노가 훅 하고 찾아오면 그런 방식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를 어떻게 갚을까라는 쪽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서로 분과 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뒤엉켜 있더라도 분과 노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치어라. 악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른 번역으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 차가운 이성을 활용할 수,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게 정말로 그 설교에 사실 그거에 얘기, 뭐,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그 거룩한 분노. 그것을 내용해서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은 오히려 내가 정말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는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지 않는 예,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견지해야 될 삶의 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통제권, 주도권이 있다고 느껴질 때 찾아와요. 그 정서 자체가 왜 분노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없고 나에게 주도권과 통제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느껴질 때 딱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9절부터 11절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 일종의 소화기예요. 진화를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참고 삽니까? 라는 내용에 대한 해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고 책임지는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땅에 대한 얘기가 두 절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절 아래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온유한 자가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자세히 살펴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적어도 부동산 등기가 이전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감화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흡사 이 시편 37편을 거의 그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네가 차지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이들이 이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만 악한 이들이 이 세상을 뒤흔들려 하지만 악한 이들이 자신의 주도권과 자신의 통제권을 활용하여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화력을 미치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취를 따라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 이러한 인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확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던 5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내용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셨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셨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사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모델 되시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로부터 찾아오는, 여기 뭐라고 약속하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어느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경영되고 운영되고 보장받기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 그러한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흩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과히 달라지지 않을